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원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말처럼 그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 몇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계속 날마다 즐겁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즐거운 때가 많지만은 때때로 살다 보면은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즐거울 때가 있겠지만은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즐겁지가 않다면은 혹 지금은 즐거운데 예전에 즐겁지 않은 때가 있었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즐겁지 않게 하셔가지고 안 즐거운 것이냐, 아니면은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즐거움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운 인생을 안 줘가지고 안 즐거운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다만 우리 스스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면은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원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감사한 것을 모른다는 것.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즐거운 것이 있을 리가 없고 결국 있다면은 불평과 불만밖에 남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예전에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살아가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항상 많이 깨닫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사고 소식을 대할 때마다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아무런 제약도 없이 쉽게 숨 쉬고 있으니까 못 느끼겠지만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도 없어가지고 어떤 뭐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기계를 의지해서 힘들게 숨을 쉬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쉰다는 것이 하나님 허락한 즐거움이다.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이제 어떤 인생의 지혜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솔로몬 왕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 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는 것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음식을 먹는다, 옷을 입는다, 내 몸을 단장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분복인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비록 세상이 해 아래 헛된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 분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하라.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쁨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음식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바쁜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된장국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먹으면서도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그 자동차에 휘발유 넣는 것처럼 하루 살기 위해서 먹지만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아침이라도 하나 한술 뜨고 나가자 이런 식의 사는 거라면 그거 그러간 먹는 거에 무슨 감사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준 즐거움이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할 때에 음식을 먹는 자체가 감사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과 불만이 살아있고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살로도 안 가죠. 결국 하나님이 준 기본적인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준 즐거움에는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단장하면서 멋을 내는 그것도 들어있어요. 좋은 옷 입어라 그것이 아니고 벌거벗고 나온 인생인데 이러한 옷이나마 입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의 좋은 옷 바라보니까 내게 주어진 옷 입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고 멋을 낼 때 그 얼마 즐겁습니까? 파마 꼬시라 나가지고 꼬시라 하여튼 볶아 나가지고 이쁘게 해서 얼굴 거울 딱 보면은 그 재밌잖아요.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준 분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 즐거움이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바꾸고 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남아있는데,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또 전도서에서 말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란 얘기죠. 아내의 자리에 남편을 집어넣어도 되고 친구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자식 아니면 같은 예수를 믿는 지체들 이런 것 사람들을 집어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간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준 즐거움이란 얘기죠. 근데 아내에 대한 불평들, 남편에 대한 불만들, 자식에 대한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이 그런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다 남아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는 것이 불평과 불만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인생은 파트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삶이다 이렇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은 다 헛된 것인데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헛된 세상에서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분복으로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높이를 한 단계 내려서 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베푸는 분이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삶에 하나님 베푼 건 없다, 뭘 베풀었노,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그게 뭐냐,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모아서 암몬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예전에 그 사울이 우리 어떻게 우리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사울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 끌어내라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10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뽑아놨는데 그 사울을 두고 어떤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멸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울이 이렇게 암몬을 쳐서 부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용사인데, 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왕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인데, 아니 이런 사울을 누가 한 멸시를 했냐 말이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때문에 울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울이 왕으로 세운받아 있었는데 그들도 사울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 이리하면서 낙심에 울 때는 언제고, 이제 사울이 뭐 승리를 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한 사람을 죽여 설치는 겁니다. 우리 멸시 안 했다는 것이죠. 사울을 안 믿었으면서도.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항상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이 휩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희다고 웃고 나쁜 일수 울어버리고, 한마디로 마음에 뭔가 굳게 서 있는 거, 이게 없는 상태예요. 그저 주의 행편이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힘들어지면서 낙심하고 울고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게 이제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말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부순 그 날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그게 사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그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날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뭐 너희가 전쟁에 승리했거들랑 그날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규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날에 나를 멸시했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을 보면은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구원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베푼 구원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사울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닌데 사울을 멸시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 죽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베푼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 공로가 아니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이 함께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이 이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사무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또 모아요.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길갈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왜 길갈로 오라 했느냐 해피는 왜 길갈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사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냐면은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 택해라 택해가지고 요단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돌 한 개씩 들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이 몽땅 12개죠. 그 12개의 돌을 요단 밖에 나와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12개 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 후일에 자손들이 그 돌에 대해서 묻거들랑 아 옛날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그걸 건넜다는 거 이걸 증거하는 표징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을 세워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으로 열두 돌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길갈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모든 수치를 벗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물이 있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 그 증거물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 가면은 열두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증거물을 볼 수가 있죠. 또 길갈에 가면은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길갈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갈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모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한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형편이 나쁘면 울어버려요. 좋으면 웃습니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마음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주어지면 해당되는 그런 즐거움이었지 조금만 힘들면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을 길갈로 모았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살아간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힘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이 길갈에 가가지고 새롭게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로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이스라엘 새로움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말한 새로움이었습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나라가 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게 사무엘이 외친 새로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우리 이스라엘 되보자, 그게 사무엘 외침이죠. 그게 새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낙심하고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 참 불행입니다. 우리는 왜 변변한 용사 하나 없냐? 없나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용사가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깨달을 수 있는 높은 생각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신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지키심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 이걸 잊고 있으니까 항상 앞으로 살아갈 일, 이게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형편을 걱정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염려하기 전에 지금까지 날 붙들어가지고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그걸 한번 돌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형편과 비교해가지고 나빴든 좋아졌든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 또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갈 것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이걸 믿지를 아니하고 또 그거를 한 것은 믿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게 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감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계속되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 감사하는 척 감사하는 것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항상 별개로 여기며 살고 있는, 그게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삶에 계속해서 연결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에서 예수가 죽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실제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으면서 감사함이 나오는, 그건 못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바로 힘없이 십자가 매달려주는 그런 예수를 보면서 돌 던지는 바로 그 장본인 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속심정이 원한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 죽으시면 나보러 십자가 따라오라 이런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복주고 이 땅에 잘 사는 그런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내가 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속마음이 십자가 주고 따라오라 그런 예수보다도 나를 복주고 잘 살게는 이왕이면은 그런 예수 얼마 좋겠는가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게 피 흘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찾았을 때에 참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삼키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대가면서도 그 별 느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도 아니고 또 목자의 심정도 모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경험이 없고 그러니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느낌도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기쁜가 보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심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행군을 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급습니다. 훈련이 보통 100km, 200km를 행군을 하면 잠도 안 자고 50분 걷고 10분 잠깐 눈물쯤 계속 걷는데 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제 걷게 되면은 사람의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제 내 정신 가지고 걷는 게 아니죠.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잠자는 건지 이것도 모를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데 그때 가장 조심할 게 총입니다. 20km가 넘는 군장 메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걷는데 이 총을 가장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 걸을 때에 그냥 총을 놔둬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간혹 TV에서 군인들 총 잃어버리면 막 그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군대에서 총 잃어버렸다는 죽음입니다.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할 것이 문자고 징계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총 잃어버렸다면 난리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잠 못 자고 밤새 거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이제 총 잃어버릴까봐 그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총 개머리판에다가 개머리판 뭔지 압니까? 뒤에 푹 나온 거 있죠. 거기에다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그 이제 내 허리춤에다가 묶습니다. 그래서 총을 놔버려도 끌어오라고. 자, 그래 묶어가지고 총을 이제 잃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 잃어버린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언젠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갓 들어온 이제 한 뭐 몇 개월 됐나 그 신병이 있었는데 얘가 총을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쉬고 걸을 때 이제 쉬고 있을 때 볼일 보려고 가는데 볼일 보러 가는데 총을 뭐 질고 가기 힘들잖아요. 끌어놓고 군대한테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이제 그 다시 출발하는데 이게 군장 메고 그냥 총 놔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얘가 총 잃어버렸다. 총 놔두고 왔다고. 그러니 사람 위쪽 활짝 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말만 해놓고 저하고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저녁에 그걸 갔는데 차를 어떻게 찾습니까? 온통 뭐 나무고 숲이었는데 어디에 쉬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4시간 찾았나 나중에 해가 둥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하는데 개가 저기서 아 찾았다 그래요. 그게 그 산산 찾고 뭐라고 합니까? 신밭다 소리 듣죠. 그새와 똑같아요. 신밭다는 거지 찾았다. 얼마나 좋은지요. 총을 막 팔고 어디 갔다 왔노 하면서 그때 그 기분요 아무 모릅니다. 그 총 잃어버린 사람만 알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잃었다가 찾을 때 그 기쁨을 그냥 성경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뭔가 잃었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 쳐십시다. 잃었다 잃었는데 이런 자식을 찾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식 찾았다. 광고하고 하다가 찾았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기쁨이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목자의 심정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아, 이런 자를 찾았다는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잃은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죠. 찾으면 크게 기뻐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란 것이죠. 비록 피 흘리고 십자가 고난받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주님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주님 애타게 찾는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런 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 돈 만원짜리 잃었다가 찾아서 기쁜데 하나님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을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심리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기쁨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신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 덤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다 덤이에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에 덤으로 한 개 더 주면 얼마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 물건에 다른 거 끼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물건 필요 없어요. 사은품 그거 가지려고 사는 거, 그런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은품 가지고 왜 이런 거 주냐고 따지를 않습니다. 그냥 더 붙어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기분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 사은품이다, 이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이나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죽어야 되고 멸망받을 사람을 천국 갈 사람 만들었고 이렇게 덤으로 더 살게까지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얹어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것저것만 줬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형편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이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길갈로 가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새롭게 돼야 돼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좀 구원의 큰 선물을 다시 새롭게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 숨쉬는 것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식이라도 자식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즐거울 겁니다. 감사함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거든요. 이러한 즐거움은 새롭게 된 신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서 주님의 구원, 그걸 다시금 내 속에 새롭게 굳게 세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삶의 즐거움 다 잊어버린 채 참으로 힘들게 메마른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금 새롭게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그곳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을 건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내 속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은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 삶의 감사함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의 형편과 나에게 주어진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간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허락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면서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질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